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축축한 마음에 하나님의 햇빛이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로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하루 종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계속 어떤 단어가 표현이 계속 자주 반복될 때 그것은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것이 그 문단에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포인트들을 살펴보시면은 오늘의 이 문맥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구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자유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죄로부터 자유한다고 했습니다.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고 했습니다. 죄는 나쁜 줄 다 압니다. 나쁘니까 그걸로부터 빨리 자유함을 얻어야겠는 줄 알겠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러면 율법도 죄냐? 율법도 죄처럼 나쁜 것이냐라는 퀘션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면 율법도 나쁜 것이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말을 보세요. 그 7절 말이랑 13절 말이랑 같은 문맥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의 마지막 보면은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거룩하고 선하신 법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탐심을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법이 있으니까 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으니까 살인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표준인지를 기준인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알고 나니까 이제 죄가 되었죠. 법을 모를 때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러므로 우리가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율법을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법으로부터 왜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냐 하면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골프를 못 치고 있는데 타이거 우즈가 와서 한번 싹 시범 보여주고 나처럼 치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되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순간부터는 더 큰 부담감과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예 율법을 몰랐을 때는, 아예 난 크리스천이었을 때는, 아예 불신자였을 때는 별 문제의식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죄라고 판명이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괴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법으로만 살던 때는 편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만 법에 저촉이 안 되면 됩니다. 살인죄만 안 지르면 우리는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가니까 실제 살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를 살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이거 알고 나니까 이게 내가 미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 살인죄 딱딱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인간의 법으로만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가늠만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여인을 보고 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가늠한 것이다. 그 스탠다드로 푹푹 찌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매일 가늠죄에 지금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당황스럽고 괴롭습니다.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별 문제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법에서는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거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고통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을 알기 전에는 탐심이 그리 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탐하지 말라는 율법을 받는 후부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남아있어서 죄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이 공기를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는 우리가 멀쩡하게 숨 마시면서 잘 살았는데, 이 공기에 불을 다 끄고 이렇게 빔 프로젝터로 다 켜보면 이 방의 공기 안에 그냥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몰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나면 숨 쉬고 싶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모르고 살아야지. 우리가 음식을 그냥 모르니까 먹지, 그 음식 안에 든 그 여러 가지 그 균들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딱 보고 나면은, 자, 옛날에 생물 시간에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 현미경으로 몇 번 보고 나서는 그 속에 들끓들끓거리는 그런 벌레들을 보고 나서는, 조그만 벌레들이 그냥 못 먹겠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먹어야지. 근데 율법을 안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딱 알고 나니까 내가 모르고 지나갔던 내 무덤덤한 내 양식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법이 없으면 죄가 형성이 되지 않는데, 그 법이 있으니까 내 안에서 이게 확 드러나버려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9절 11절에 연거푸 후 나는 죽었도다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이건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곡소리 난다고 그냥 보면 됩니다. 사람이 참으로 율법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아, 난 죽었구나라는 복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건성으로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체험하게 되면 나는 죽었구나가 아니라 넌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그래야 되는데 넌 죽었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데 바리새인적으로 보면 김집사 오늘 곡소리 나네, 막 회개하지 않으면 저 인간은 오늘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남에게 적용하는 건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옛날에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율법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정직하게 체험하고 나면 너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이 사라지고 회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를 향한 판단이 사라지고 자기의 참담함을 보는 회개가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율법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절을 계속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아주 그냥 잘난 인간인 줄 알고 내가 아주 기가 펄펄 살아 있었는데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난 죽었어요. 그냥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돼서 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전은 살아있는 재물이 돌아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은 죽여서 각을 떠서 올리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인간의 목소리가 큰 사람은 제대로 안 죽은 거예요. 그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의 그 준엄한 기준 앞에 자신의 절망을 선언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은 내가 모르니까 배워야 된다는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구원은 나는 절망이다라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미나 듣듯이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예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던 그 자아가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표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자고 달려들면은요, 법관들 자신들부터 걸립니다. 정의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면은 이 민족 다 죽습니다. 누가 그 정의의 칼에 안 걸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의와 개혁을 외치는 그 사람들 자신들부터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무서운 칼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그냥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력의 법칙보다 더한 능력으로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기준의 대가의 이상의 값을 치르는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는 나를 멸망시키는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 중요하죠. 알아야지 뭘 고치죠. 그런데 율법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율법의 한계는, 죄가 만약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병이라면 율법의 한계는 진단하는 것까지. 이 병이 무슨 무슨 병이군요. 뭐 갑상선 암이군요. 뭐 위궤양이군요. 거기까지 진단은 하는데 그 다음에 처방은 못해요. 처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복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그 유일하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절망한 사람은 그 즉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꼬꾸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나의 잘못된 모습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율법 안으로만 들어가면 자꾸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하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보혈이, 성령의 터치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신앙인이 있고 이렇게 은혜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인은 그 율법의 엄밀한 기준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다 보니까 자꾸 남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뭘 해라 하지 말라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텐스하게, 아주 긴장되게, 경직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적인 신앙인은 다릅니다. 그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율법의 근원 앞에서 자신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적용합니다. 눈물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는 어떤 말씀을 읽어도 예수를 만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교회도 보면 율법주의적 교회가 있고 은혜적 교회가 있습니다. 율법적 교회 안에는 형제끼리 서로 정죄하는 것이 많습니다. 서로 헌금하거나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지어놓은 기준으로 굉장히 막 서로 판단합니다. 왜 김 집사는 헌금 그만큼 안 하냐? 왜 박 집사는 사역을 안 하냐? 왜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냐? 그러면서 막 왜 저 사람은 선교 안 하냐? 판단이 많고 정죄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제일 큰 죄인이 내가 용서받았으니 김 집사, 박 집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도 덮어줍니다. 그래서 심각하고 큰 문제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러나 율법주의적 교회는 작은 문제도 아주 날카롭게 드러내고 분석하다가 교회가 깨집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의 그 근원 앞에서 숨 못 쉬는 그런 무서운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감동과 사랑의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율법의 그 준엄한 기준 앞에 내가 감히 다다르지 못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모든 엄한 기준이 다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